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전편들을 쭉 지금 들어오셨어야 오늘이 좀 이어질 텐데 그리고 주일 설교하고 지금 에베소서 강의하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교회론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하고 에베소서 이 수요 성역 공부 강의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들어주셔야 이해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거룩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본무, 본연의 임무는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도 아마 조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한 구절만 오늘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구원받은 교회들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힌트를 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뭐 여기서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주어진 책임도 아울러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러면 걔는 학교에 가서 혼나야죠, 선생님한테. 그 혼나는 죄목이 나이트클럽을 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 학생에게 있어서 더 큰 잘못은 마땅히 학생으로서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이트클럽을 간 거. 그것이 더 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매맞고 있을 때 야, 나는 나이트클럽 안 갔어. 그러면 넌 뭐 했어? 집에서 놀았어. 그럼 걘 더 맞아야죠. 얘는 취미생활이라도 했지만 걔는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나는 이거 안 했어. 갖고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자들이 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책임 중에서 첫 번째 나온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라라는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더러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지 말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자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아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은 엑사구라조라는 헬라어거든요. 엑사구라조라는 것은 건져 올리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다른 짓 하지 말고 시간 아껴서 딴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사가 지그필드가 쓴 책에 보면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에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아가려고 길을 묻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가르쳐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요 그 길 말고요. 이렇게 가면 10분쯤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철을 타고 갔다는 것이죠. 그 가는 사람을 보고 이 지그필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아낀 10분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 아낀 10분을 어디다 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바빠요. 왜 바쁘죠? 시간을 아끼려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터벅터벅 걸어서 한양 천리길 가던 걸 요즘은 뭐 고속전철, 비행기 한 시간이면 가죠. 근데 그 안에서도 전화를 한다고요. 가면서도. 그 정도로 바빠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낀 시간들을 우리는 어디다 쓰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디오 보는데 쓰고 계시진 않아요, 혹시? 싸이월드 하느라고 또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무슨 인터넷 음란 사이트 보는데 쓰고 있진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어디다 쓰고 있냐고요. 성경은요.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건져 올려지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건져 올려지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영혼을 향한 그 소망의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이 있어요.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술취함이나 방탕함 같은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방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봤지만 뭔가 나쁜 일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을 헛되게 소비했다라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방탕이라는 것은. 술취함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는 마땅히 성령에 취해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건 제가 경험담이니까 너무 잘 알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아니면 며칠까지 폭음을 한번 하면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살이의 걱정,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생활의 염려, 이게 지금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먹고 살려고 걱정하는 것도 죄입니까? 세상살이의 염려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걱정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나요? 요즘은 홈리스들한테 빵 갖다 주러 가면요. 그 사람들도 빵 골라서 먹어요. 단팥빵 없어? 곰보빵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으로 고민하진 않아요, 사람들이요. 뭘로 고민하냐면 세상적인 체면 치레나 자존심의 손상을 입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정말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된다 해서 예수님이 그 목록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요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한 시간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뭐 어렵게 힘들게 살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돈 좀 만지면은 예배당조차도 안 가고 맨날 골프 치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그들한테 저주입니다. 그건 절대 축복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돈 걱정 때문에 더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생명과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돈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더 알고 싶어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시면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자들이지 세상에서의 그 체면과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저는 주가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는. 누가 걱정하죠? 그거는? 한탕하려고 주식투자 왕창 한 사람이요. 주식투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한 주식투자는 한 사회의 기업을 살리고 긍정적인 면이 참 많죠. 근데 이제 한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금리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있어야지 금리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신문 보면서 울고 웃고 한다고요. TV 보면서 코스닥, 나스닥 지수가 어떤지 그거 보면서 울고 웃고 한다니까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런 데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너무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해서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은 너희의 총명을 밝히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다시 한번 자연인과 신자들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마음의 눈, 그 총명이 밝아져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에서도 반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은 그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총명을 계속해서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우리에게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총명을 밝혀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요 우리 안에 그 죄의 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밝혀주시는 그 역사를 매일매일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근데 그 만나가 꼭 하루치밖에 오지 않았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날 것까지 모아놓으면은 반드시 구더기가 나고 썩어버렸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매일 간구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매일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왜 주셨다고 그러죠?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매일 우리 하늘의 양식인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성장은요. 점진적인 성장과 점진적인 발전과 끊임없이 지혜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힘듭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확실히 아는 만큼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제발 좀 알아가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죠. 이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소망은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으켜주는 힘이 있다고요. 군대에서 이제 병장 달고 말년쯤이 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쫄병들이 와갖고 하는 연례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력을 갖고 와서 한 사람이 달력을 잡고 한 사람이 그 날짜에다 X표를 크게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대 날짜가 하루 줄어들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와가지고 착 고참 기분 좋게 해주려고. 왜 군대에서 여러분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우리가 그냥 넉넉히 마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대 날짜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요즘은 뭐 2년이지만 예전에는 2년 6개월 저 때만 해도 2년 6개월이었거든요. 정확히 그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들어가자마자 센다니까요. 제대 며칠 남았다. 1000일 남았다. 999일 남았다. 이거 센다고요. 왜요? 제대 그 이후의 삶인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아마 사병으로 죽을 때까지 말뚝박을 하면 못하죠. 힘들어서. 직업군인들이야. 이제 직업군인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면요. 소망이 없어지면 우린 자포자기하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이 가득히 여기에다가 부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아는 자들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구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몸과는 다른 몸을 입을 거라는 그 구속을 기다린다고요. 피조물들이 우리의 양자됨,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계속 던지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가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씨만을 보고 그게 장차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모스 씨는 손톱 깎아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쁜 꽃이 될 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우리가 겨자 씨 보셨죠? 깨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겨자나무가 될 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꿈틀꿈틀 2차원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거의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3차원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소망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 그래서 그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힘써 그 소망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데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확신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소망을 확신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고 싶어해요. 왜 체험을 원하죠 사람들은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험으로라도 확신을 갖고 싶어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덤을 열고 나와가지고선 야 갔더니 천국이 있더라라고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기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런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오직 말씀만으로만 우리는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By the word of God 그러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 정도가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글자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우리의 골수를 쪼개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떨어지면 금방 그 빛이라는 반응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별아, 달아, 물고기야, 새야, 풀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새 창조, 변화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오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이 막 떨어지는 거죠. 가시 덩굴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길가밭에도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총명,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 그 총명이 우리에게 밝혀진 사람만 그걸 받아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내적 소명,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복음을 이야기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외적 소명이죠. 막 부르는 거죠.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러놓은 그 이름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내적 소명이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확실히 알아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로 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이 부르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알아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유효적인 부르심.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 부르심을 굳게 해야 실족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라고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확신이 들어와야. 그 확신은 주관적이면서 체험적인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확신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그 확신은 객관적이고 이지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이미 총명이 왔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왔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아, 그것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그런 이지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 같은 확신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확신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당신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신 스스로를 두고서 맹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들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뭘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증까지 해주셨다고요. 맹세하셔서.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 이런 이지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이 사실이 우리를 확신에 이르게 하고 그 확신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렸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알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럼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분은 한번 읽고 우리가 넘어가죠.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아서 무언가를 쓰신다고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도대체 뭘 쓴 것일까? 제가 주석을 얼마나 많이 찾아봤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인사이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였구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신비나 체험이나 기적을 더 원한단 말인가. 제가 그렇게 감동했다니까요. 자,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랍비인데. 그리고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럼 당신의 가르침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게 되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세요. 그러더니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다고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찾아보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무언가를 쓰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밝히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쓰시는 부분이 딱 세 군데 나온다고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 돌판에다 십계명을 쓰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의 그 잔치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뭔가 쓴다고요. 석고 벽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흙에다 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우리가 밝혀보자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5장 거기를 다 읽지 않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릴게요.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무엇을 했냐면은 이 후궁들과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에서 뺏어온 그 성구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게 했다고요. 그리고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된 신을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그 신들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잔치 중간에 손이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석고 벽에다가 뭘 막 쓰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 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6절이요.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덜덜덜덜 떨은 거예요. 이제 도대체 저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저게 뭐냐? 저 글씨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임금님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에요.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임금을 딱 달아보니까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었대라는 것이죠. 바르시는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됐어요. 누구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죽었다고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뭘 쓰셨다는 게? 심판이죠. 시내산에서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를 기억해냈어요. 이 아피스의 암소와 하돌의 황소라는 것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다고요. 그 소를 생각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중간에 그들은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내려와서 어떻게 됐죠? 던져서 깨졌다고요. 그 거룩한 것이 내려와서 죄 앞에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을 쓰셨다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예레미야 17장 12절로 갑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주받은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라고 그러죠.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과 예레미야 17장의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흙에다 뭘 쓰고 계시고, 예레미야 17장은요, 하나님이신 우리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호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쓰셨다라는 것은 심판,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고 나온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듣고요, 흙에다가 무엇을 쓰셨다고요? 뭘 쓰셨을까요? 역시 심판이겠죠. 곧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다고요. 죄가 없는 자가 라는 말이 앞에 있지만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다고요. 심판이라고요. 죄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어린아이까지, 노인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갔다고 그러죠. 성전이신 그분이 성전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그 죄인들이 다 도망가요. 원래 성전은 뭐죠? 성전의 의미는요?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 뭐예요? 죄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것을 힌트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서 죽였던 거잖아요. 그게 성전의 의미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자기가 거기서 종교행위하고 뭐 선행하고 율법 지키고 한 것들, 그것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만 불손에 있었다고요. 나는 다 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바로 우리 이 죄인들을 거기에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예수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낸 것을 힌트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것 자체로 자기들은 선민이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성전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이거 아니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남아있어요, 거기에. 여자만 남아있어요. 가늠한 여자만. 왜 남아있죠? 그 여자는 이미 죽기 위해서 거기 온 여자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꼴을 보니까, 율법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군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막다른 골목, 이제 죽으러 온 여자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여자만 남아갖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신다고. 그 전에 땅에다가 또 뭐를 쓰세요? 두 번이나 쓰신다고요. 이제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러 왔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죄가 지적당하니까 큼칫 놀라고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죠? 나도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고 도망간 그 유대인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있어서 도망간 유대인들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죠. 그랬더니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선 또 뭔가 쓰셨다고요. 거기다가는 뭘 쓰셨을까요? 거기에도 심판받을 자의 이름이 써여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쓰신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그 여인의 죄가 되셔서 심판받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에 내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 흙에 마땅히 나의 이름 김성수 이름이 쓰여져야 되는데 내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그리고 자유다라고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고요. 그 부르심.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자리에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돌로 들어서 쳐서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 여인을 향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돌로 쳐서 우리는 다 죽여버려야 될 인간들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제단에 쪼개져서 죽여야 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예. 시편 84편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새들이요 알을 낳고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고 가장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돼요. 성소라는 것은 어디예요? 그 성소의 제단은 어디냐고요. 우리가 쪼개져서 죽어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땅히 쪼개져야 할 그 자리에 제비와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니까요. 마땅히 쪼개져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땅히 쪼개져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요.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 초기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 땅의 것에 눈 두고 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죄인은 감히 범접을 못하는 주의 성전, 주의 성소가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죄를 지적당하고는 모두 도망쳐버린 그 성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재물이 쪼개지듯 자신이 쪼개져야 하기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심판의 제단에 참새와 제비가 알을 낳고 보금자리로 삼는 것입니다. 새들은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알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곳이 바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No condemnation. 이제 넌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그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마디 덧붙이십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다고요. 부르심을 확인한 자들아, 부르심의 소망을 확인한 자들아, 이제 그것을 확인했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신다고요. 그 자리로 또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땅에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고 너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네가 안다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소망을 알았으면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 자리로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적인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고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의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종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서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당한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또 부르셨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도 몰라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그 사도들처럼 매를 맞고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도 오히려 이 땅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연장으로 그 고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도 역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